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57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16절부터 1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유다는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최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말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상태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구유에 태어나시게 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돈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도.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돼야 어떤 분은 뭐 자기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원죄도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작정되만 된 자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지상 최고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은 안 없어집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계속 사탄이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지속하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땐 세 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이냐, 내 실수에 있는 것이냐, 또는 지나가는 문제냐. 그러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지속하는 가운데 전도문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한 문제로 일어난 문제라면 갱신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나가는 문제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문제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내 생각이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냥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딱 하나입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인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성령 인도는 뭐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에다 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천사를 활용해서 사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천사를 활동하게 해서 사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문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이렇게 당했는데 내가 깜빡 속았다. 그러니까 전도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땐 간단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내 개인에 의한 문제든지 사탄에 의한 문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탄에 의했더라도 내가 안 속아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사람은 계속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취된 말씀입니다. 복음은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증거하신 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는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완벽하게 끝내시고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부활사건입니다. 부활사건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지옥의 권세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제가 한때 굉장히 가슴 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내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끝나는 겁니다. 잠을 못 잔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깨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새벽 기도 나온 날이 있었습니다. 너무 하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이런 상태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간단합니다. 지금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 고백을 하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나한테 모든 내 주인이 된 겁니다. 이강래 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분한테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땅끝까지 가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즉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미 끝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양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틀리게 믿는 사람은 정상적인 임마누엘과 변대적인 임마누엘을 전도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적인가 또 성경적 응답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점검하는 시간표로 오늘 메시지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본다 그리고 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긴 보지만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성경적 응답을 받는다면 성경적 기준점이 확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 51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원수의 손을 빌어 살해함으로 범죄를 은폐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 죄를 지적하심으로 다윗이 철저한 회개를 한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범죄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회개를 할까 먼저 생각해 보고 다윗이 회개한 내용과 비교를 해본다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839면입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건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게 뭡니까? 원죄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원죄를 행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합니다.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인이 죄를 낳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져 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전여행을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냥 발 씻으라고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발을 계속 씻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선희 집사님께서 시흥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시흥에 있는 어떤 사람이 뭐 누구냐면 아저씨였습니다. 걔를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아,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왜 무덤을 써주고 비석까지 세우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우울증이 치유된 게 개를 보았습니다. 근데 개를 보면 다 즐겁게 만지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도 멍멍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 개를 보는 순간 자기 마음이 슬슬 녹는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영혼이 있을 때 가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으면은 다 원자를 분석해보니까 4천원어치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만원 정도 될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어야만 인간 구실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밧세바의 죄를 짓고 우리아를 저기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우리아의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한 겁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린 양이 있는데 네가 어린 양까지 다 뺏은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회개할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9절을 한번 떠봅시다. 9절이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그게 뭡니까? 싫은 사람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를 집어서 그걸 피해 담그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회복해 주소서. 이게 뭡니까? 구슬초를 보혈에 찍어가지고 자기의 마음에다 찍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그 노제단에 있습니다. 그 노제단에 네 가지 뿔이 있습니다. 거기 죄가 다 적혀 있습니다. 철필로. 그런데 거기다가 다 그 우슬초를 찍어가지고 피를 바른 겁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각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죄가 맑게 씻기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녹취를 하든가 아니면은 복음을 계속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머릿속에, 내 영혼에 각인이 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것도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이 말은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에게 얼굴을 돌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진노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그 진노, 창세기 2장 3절에 진노를 말하십니다. 얼굴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보기 싫은 사람 보듯이 하는 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다 수용하고 그리고 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임마누엘, 즉 회복,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자신이 죄에서 떠난 자리로, 주님이 죄에서 건지심으로 의로운 자가 됨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랬죠. 4절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의로우시다 하는 것은 내가 의로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주어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할 때도 그랬죠.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의 회복을 나에게 다시 돌이키시고,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없죠? 항상 구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 그게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올바른 성경적 진단과 하나님의 치유로 자신의 명예에게 에 대한 회복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결과는 전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봐서 다윗은 자신의 정확한 문제를 알므로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인지 답을 알고 또 자신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할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부분이 자신들이 회개할 내용과 내용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흑암이 꺾이지 않는 후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경적 회개 기도는 흑암이 꺾이는 창세기 3장 11절로 6절의 답인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과 이에 다른 사명 회복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오늘 본문은 신앙이 무엇인가, 또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상과 체질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을 답으로 가진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첫 번째가 임마누엘입니다. 첫 번째, 이는 자기와 함께 세우시고, 14절입니다. 14절. 창세기 3장,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이죠.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거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신분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그 신분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 1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선지자 기능을 우리에게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적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임하는 왕적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문제 속에서 담대함이 있을 만큼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임을 임마누엘임을 알되 우리가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신다 이래야 모든 신분과 권세에 대한 모든 약속이 끌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마누엘을 위해 다른 것으로 몸부림치게 되며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또 전도도 하며 14절 하반절입니다. 또라는 말은 임마누엘과 연결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임마누엘이라면 전도는 당연히 되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전도가 안 되어지거나 어렵다면 임마누엘이 안 되어지는 거나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임마누엘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임마누엘의 증인이 있어서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으로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변태적 임마누엘입니다. 그 사람들은 변태시대가 됐습니다. 아주 거꾸로 삽니다. 아니 짐승과 개도 안 하는 동성연애를 합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응답받은 것이 하나님이란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는 당연히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전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지도 않고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증거를 주시고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임마누엘이 되는 만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흑암과 저주와 모든 사탄에 관해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전도는 이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과 사탄은 권세에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것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늑탈하지 않고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기 이전에 사탄을 결박하는 의미로만 보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사단을 꺾으심으로 자신의 자녀를 구원하십니다. 즉 예수 이름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의 사역으로 흑암을 꺾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든다면 도둑질하는 도둑이 집주인이 오면 튀어나가는 원리입니다. 정리하자면 신앙생활은 세 가지입니다. 임마누엘, 증거, 능력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누려야 할 정상적 신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예수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는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도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는 사실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 속에 되어지는 누림이 되어져야 합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환경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적인 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은 일방 은총 속에서도 해결되어지게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신자가 자신의 문제에서 허덕이고 있는 동안 전도 양육에 대한 관심이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모든 문제를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게 뭡니까? 사탄이 계속 가라지를 뿌립니다. 문제를 계속 줍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죠.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어요. 가라지도 같이 자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놔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문제를 많이 당합니다. 그게 뭡니까? 문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계속 녹취해야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예배, 찬양, 전도, 헌금, 봉사 등 다 하는데 임마누엘 증인 권세만 없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성취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게 축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